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고난의 영원 견실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고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메도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감사하게 생각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 더 관심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선지자 학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우선이 돼야 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학계서에서 우리가 성전과 예수님의 관계를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아직 아기였을 때 부모가 성전으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나옵니다. 둘째,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내용도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셋째,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중 성전에서 매일같이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넷째, 예수님이 유월절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이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학계서는 성전 재건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학계 선지자 당시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그때 학계는 그들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격려했습니다. 오히려 이 성전이 결국에는 이전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학계 2장 6절부터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그로부터 약 5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 사건입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 사람들이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실망한 것처럼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낙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 너머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셨고 온 땅을 진동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학계의 예언은 100%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성령이 가하시는 바로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주님의 나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와 구약 민수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잡을 데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영광스러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덕분에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통찰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그 계획은 때가 무르익으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미리부터 그렇게 되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맨 먼저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께 속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표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나머지 다른 약속도 받게 되리라는 보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를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은 뒤로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스러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의 희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떨치시어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서는 당신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까지 그 어떤 이름의 세력보다 훨씬 높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시고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Cause our hands are always the string with us.
민수기 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에 백성들이 모압 사람의 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였다. 모압 사람의 딸들이 자기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에 가서 먹고 그 신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알 보울과 결합하였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가 환히 비치는 대낮에 주 앞에서 그것들의 목을 매달아라. 그래야만 나 주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제각기 당신들의 남자들 가운데서 바알 보울과 결합한 자들을 죽이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 어귀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남자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나와 창을 들고 그 두 남녀를 따라 장막 안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의 배를 꿰뚫으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그쳤다. 그러나 그 연병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은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누하스와 평화 언약을 맺으라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미디안 여자와 함께 죽은 그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 아들 시므리이다. 그와 함께 죽은 미디안 여자는 미디안에 있는 한 가문의 종파 우두머리인 수루 딸 고스비이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쳐 죽여라. 그들은 부울에서 생겼던 일과 미디안의 한 우두머리의 딸 곧 부울에서 생긴 일로 연병이 돌던 때에 처형당한 그들의 누이 고스비 일로 너희를 속였고 그렇게 너희를 속였을 때에 이미 너희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다. 잔치 시간이 되어 그는 자기 종을 보내어 준비가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핑계를 대기 시작하였다.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이소 다섯 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 바라오 하고 말하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자기 주인에게 일렀다. 그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을 말하길 어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하였다. 그렇게 한 뒤에 종이 말하였다. 주인님, 분부대로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말했다. 큰 길과 산을 다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곧잘 혼인잔치로 비유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시작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2절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이라고 하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이 비유의 말씀이 연이어지는 26절 이하에 제자의 자격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때 단순한 초청의 거절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대와 사역으로 이해할 때 더욱 깊이 음미해야 할 경계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왕의 잔치 같은 이 잔치에 초대를 받고 처음에는 가겠다고 해놓고 막상 시간이 되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생각하고 귀한 교훈을 나눴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이지만 우리를 깨우는 비유요, 경성시키는 비유요, 이스라엘 속에 일상적인 비유이지만 우리의 중심을 꿰뚫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잘 차려진 잔치가 있습니다. 이 비유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순서로 내용이 전개되어 갑니다. 천국을 혼인잔치로 비유할 때 예수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신부로 비유되는 것은 일관된 성경의 흐름입니다. 요한은 지상의 교회의 온갖 시험과 시련이 마무리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9절에 성경의 말미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로 언급되는 큰 잔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마련하신 천국이 틀림없습니다. 이 잔치는 창세 전부터 계획되고 몇 천년에 걸쳐서 준비하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베푸신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이 큰 잔치를 준비하시고 초청된 사람들을 기대하십니다. 사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영원한 세계를 꿈꾸고 기대하지만 참 극락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시편 43편 4절 상반절에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한 것처럼 진정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사람은 잔치를 준비해도 분주한 뿐이고 끝나고 나면 준비했던 사람들은 피곤하고 초대됐던 사람들은 허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리고 준비한 생명의 잔치만이 우리 영육이다 만족할 수 있는 진정한 잔치인 겁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된 이 천국잔치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모두가 다 거절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18절 첫 부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들을 가리켜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이해합니다. 처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초청된 그들이 정작 천국의 주인공이신 신랑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된 잔치에 두 번째로 초대했지만 거절했다고 하는 데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거절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임을 이해하게 되는데 거절하는 세 사람을 분석해 보면 그렇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잔치 참여는 뒤에 나타나는 제자의 도, 즉 사역의 초청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8절인데 이스라엘 속에서 자녀들에게 유업을 물려주려고 밭을 사는 연령은 대개 젊은 사람들이 아닌 나이든 연령, 즉 노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나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인데 두 번째 사람은 한창 사업에 바쁜 중년의 사람으로 이해될 수 있고 그러므로 사업 핑계를 구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년이나 중년의 사람들은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는 조금은 정중한 거절과 함께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하는 20절에 이 사람은 사리분별이 어려운 청년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속에 있었던 율법조항 신명기 24장 5절을 빌어서 변명도 없이 자기 길을 가고 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까?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면 집이라도 마련하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자녀들 좀 키워놓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적당한 시간은 이런 입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변명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회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에 적당한 때란 우리 인생에 절대로 없습니다. 오늘날도 변명을 하려면 연령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명령에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변명을 잘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변명하며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거절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변명이 있어서는 못 지는 성격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21절 상관절과 24절 말씀 중심으로 주인의 진노를 봅니다. 이들은 분명히 처음에는 약속해 놓고서 정작 시간이 되었을 때는 안 돼요 라고 거절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불순종에는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는 득이 될 인생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계획을 상황 때문에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청된 본래의 손님들이 못 온다고 잔치를 연기하시거나 취소해버리지 않으십니다. 잔치할 시간에 17절 첫 부분에 모든 시간과 역사는 주님의 정한 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정하신 이 역사의 마지막 때를 변경치 않으실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나 시간은 사람이 나태하다고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신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는 잘못된 무모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려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의 사람일 겁니다. 절대로 최고의 연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처음 초대한 귀족들이 잔치에 오지 않았다고 그 일로 연연하거나 고민하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지레 생각하기를 나 아니면 하나님은 안 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공적을 축겨 세우려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잃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힘을 가졌다고 해도 사용되지 않는 능력은 소용이 없습니다. 잔치의 손님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21절 하반절이죠.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잔치는 준비됐는데 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았고 주인은 초청된 사람들 대신에 이 잔치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다시 청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큰 잔치에 어울리지 않을 사람들 같지만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최고에만 연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22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현실에 만족치 않으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까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께서는 현재 구원받은 사람에 만족치 않으십니다. 거리거리 다니며 사람들을 강권하는 종들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온갖 사람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을 따리까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교회를 채우라.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시키는 일에 변명하고 거절하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수치를 당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나 자신을 일깨워야만 합니다. 변명은 언제나 누구나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명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순종과 응답만이 우리를 영광과 은혜의 잔치의 주인공으로 세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의 경계로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오늘을 드릴 때 영광의 잔치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AP통신사에 도르시 로라는 유명한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1950년에 이 여기자는 그 당시로부터 50년 후인 서기 2000년에는 모든 여성의 키가 182cm는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에 관한 과학적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946년에는 20세기 폭스사의 대표가 텔레비전의 장래를 어둡게 예측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녁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영상을 보지는 않을 것이다. 비교적 최근인 1995년에는 클리퍼드 스틸이라는 사람이 미국 뉴스위크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인터넷이 결코 미래의 미디어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이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특히 그것이 사업과 연관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만도 3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300개의 예언 가운데 단 8개의 예언만이라도 성취될 수학적 확률은 10분의 1 정도가 아니라 그 분모 10이라는 숫자 뒤에 0을 17개 더 붙여야 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관한 300개의 예언보다 더 많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 스가랴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 학개와 동시대를 살면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백성을 격려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무너진 성전과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의 영적 각성을 일깨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 왕이 오실 것이다. 스가랴 9장 9절. 너희에게 빛이 비추일 것이다. 스가랴 14장 7절. 스가랴 9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역사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다스릴 왕이시지만 나귀를 탄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스가랴는 그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예언이 성취되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것이며 우리를 다스릴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배운 말씀이 저의 마음밭에서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불완전한 세상에 살지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계시는 그곳으로 언젠가 저희를 인도하신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래 주님께 영광 드리고 저희 주변의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기묘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